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는 편지글이어서 1장 1절에 보면 발신인과 수신인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야고보였죠.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받는 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또 믿는 이들이니까 신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2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상대를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걸 보게 되는데 성경에 자주 나와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사실 교회 바깥에선 그리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호의적인 태도가 담겼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저주 같은 것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뜻을 담은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게 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2절을 계속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원래 어순으로 돌려보면 이제 우리 말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영어로 직역을 한 성경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All joy count 이렇게 됩니다. count는 계산에 넣다, 여기다 그런 뜻이니까 이제부터 할 이야기를 all joy, 온통 기쁜 소식으로 들어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이야기, 야고보서 전체가 온전한 기쁨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이길래 그저 기쁨도 아니고 온통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읽었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표현을 좀 바꿔보면 너희가 무슨 시련을 당하든지 그때마다 완전 기뻐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시련, 삶의 어려움이 대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사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독특한 시각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 삶에서 시련, 어려움은 삶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눈에는 시련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늠하게 되는 기준이기까지 합니다. 자, 어려움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나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노력이 어려움을 줄이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어려움, 시련을 벗어나지 못할 때는 망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시련의 유무가 또 많고 적음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먼저 기억할 점은 시련을 줄여가는 것,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시련을 겪는 것이 어떻게 기쁨과 관련이 된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련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 어려움이 마치 운명이 눈을 가린 채 아무데나 던지는 돌과 같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 운명이 마구 여기저기 채찍질을 해대는데 재수가 없어서 운이 사나워서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채찍에 맞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재수 없는 자리를 피하려고 골몰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겪는, 특히 신자들, 교인들이 겪는 시련은 어쩌다 보니 여기 떨어진 그런 어려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시련이란 이게 무슨 뜻일까? 우선 시련에는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의 시련이란 말을 어떤 성경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 이제 이렇게 풀어서 옮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겪는 시련은 그저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 학생들이라면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겠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험이 다가올 때면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어서 여러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죠. 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나한테 터질 때면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은 그저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뜻, 그것도 선한 뜻이 담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침부터 나한테 화를 냈을까? 또 오늘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번거로워진 것일까? 자,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일진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믿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뜻이 내 삶에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시련에는 이렇게 좋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좋은 뜻은 어떻게 시련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시련으로부터 시작되는 연쇄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함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념으로는 시련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의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시련이 온전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로 나아가는 길로 시련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련으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가? 그것은 시련은 먼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흐름을 보니까 인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인내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내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죠. 자주 들어본 단어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다른 강조점들과는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과는 좀 다르죠. 어떤 적극적인 성격을 띈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까지 없던 무언,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죠. 또 시대가 변화무쌍하고 경쟁도 심하니까 눈치 빠르게 이 변화에 대응해야 될 그런 순발력도 요구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인내는 이런 덕목들과는 좀 달라 보이죠. 자, 인내란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참고 버티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수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는 것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자, 인내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일까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자, 인내는 그냥 있으면 생깁니다.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 버티고 있으면 그냥 인내를 발휘하는 일이 되고 버티면 버틸수록 인내는 더 강화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인내를 말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슈퍼히어로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시련이 있는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피하지만 않으면 인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이것도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시련은 피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얼른 알아채고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으면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이 말은 권면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냥 거기 있으면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련을 인내로 대면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인가? 온전하게 되는 일이죠. 자, 이상한 흐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냥 어려운 일을 겪었을 뿐인데 그걸 제대로 겪으면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신자의 인생에 벌어지는 신기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굉장한 시련을 당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신자는 시련을 거쳐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아주 신비한 삶의 비밀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함이란 말은 아주 대단한 것이죠.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자, 여기 그 야고보 사도가 썼던 그 온전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5장 48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결론 부위니까 말이 어떻게 시작했나 보면 43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에 이제 갑주가 달려 있어서 이제 성경 그 레위기 말씀으로 가볼 수 있는데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기 각주가 달린 레위기 19장 말씀에 가보면 거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들었다는 그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당시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웃 사랑하는 정도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자, 그것은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자,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악인과 선인을 가려서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햇빛과 비, 곧 좋은 것들을 널리 나눠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관용하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넘치는가를 말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면모야말로 사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대해서도 이제 발견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바라기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누구에게든지 여유 있게 대하고 그를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다면 참으로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해,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일단 물도 좀 마시고 편한 소파에 앉아서 숨을 좀 골라라. 그리고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나한테 얼마든지 퍼부어도 된다. 자, 이런 것이 관용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바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이런 상태가,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도 그분처럼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방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어려움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그 일들을 겪으면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죠. 뭘 대단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그 일을 만나보며 그냥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야고보서 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 시련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가르침이 4절에 나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풀어서 달리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죠. 인내가 자기 일을 끝마치도록 해라. 인내가 그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시련들을 새롭게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련 속에 끝까지 버티기로 마음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려운 일들을 생각만 해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었다면,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시련이 제 앞에 당도했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셨던 기도였죠. 저는 이 일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통과해내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낸다면, 아니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시련은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시련을 삼키고 빛나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 가르친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는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고 있죠. 이 중요한 일, 곧 인내를 발휘하여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과 관련하여 사도가 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이렇게 끝났죠. 신자인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온전함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부연을 합니다. 자, 그런데 5절로 넘어가면서 이 부족함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더 꺼내가고 있죠. 5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떠할까요? 자, 아직 그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기도 하죠.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 자, 부족함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 대개는 다들 있을 텐데, 자,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특히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지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맥락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사도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우리 삶의 진실은 이러했죠. 자, 우리는 시련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잘 견디면 온전함에 이를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어떠신가요? 자, 잘 동의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왔으니 매 주일이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었죠. 자, 그렇게 매주 그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떠한가 돌아보면 배웠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상태,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을 현실에,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가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야고보 사도가 새로 개발한 말도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도무지 삶에 적용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게도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면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 일은 적게 하고 보상은 많이 받는 것이죠. 남들 힘들게 일할 때 힘들지 않게 일하며 보상도 잘 받는 것,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나가고 싶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삶을 성공적인, 아주 성공적인 삶이라고 바라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바라는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움을 피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자꾸 뒤로 물러서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간구, 말씀을 따라 살려고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5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말의 어순 때문에 강조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여기 하나님을 설명하는 주요 수식어는 주시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는 관계사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고 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냐 하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정말 시련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다 하면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혹시 그러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괜히 그렇게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을 기쁨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에 믿음의 문제, 곧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으로 가득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늘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우리의 현실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시련으로 가득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 담겨 있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인데 자, 우리는 어떠한가? 그에 어울리지 않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서 지혜를 구할 때 인간 존재의 진실을 알게 된다고 여기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그리고 우리 삶은 그래서 좋은 삶이 되겠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믿음보다는 의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 의심이란 믿음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일까? 내 삶이 그렇게 좋은 뜻이 담긴 것일까? 하는 의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이란 말은 원래 그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구별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판단이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판단을 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는 일, 이것을 믿음과 대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판단은 믿음이 없는 것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판단은 그저 판단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담겨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기만 하는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져보기만 할 뿐 들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죠. 마치 물건을 구매하기에 앞서서 물건을 앞에 두고 이럴까 저럴까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심이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위치에 두는 것, 마치 수영장을 앞에 두고 수영장에 들어가진 않고 그 앞에서 물이 차가울지 수용하긴 괜찮을지를 생각하기만 하는 것, 즉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달리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삶의 당사자가 되어서 내 삶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좋으신 다스리심 안에 실제로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는 권면은 하나님의 그 조심 속으로 뛰어들라는 초대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떨까요?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믿음에 어울리는 삶 같으십니까? 아니면 의심에 어울리는 삶 같으십니까? 자,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심에 빠진 삶, 의혹이 빠진 삶은 아주 슬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슬픈 삶입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회에서는 의심의 삶은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 자, 그것이 생존의 비법인 것처럼 가르치죠. 속아서 낭패를 볼까?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우리 같은 죄인들과 살아갈 때는 좋은 지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법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의혹에 머물기만 하고 믿음을 갖고 뛰어들지 못한다면 그 삶은 바다물결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고 마는, 이리저리 떠다니고 마는 바다물결 같은 것이 바로 의혹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자, 그런 삶에는 뿌리를 박고 든든히 서 있을 터전이 없습니다. 자, 그때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거품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자주 느끼고 있는 감정, 외로움의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견고히 붙어있지 못하는 삶, 어디 가도 제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삶의 본질인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는 삶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성을 띠고 뛰어들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저 언제 시련이 닥쳐올까 두렵고, 그래서 괜히 뛰어들면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삶을 그저 손안에 꼭 쥐고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삶은 내가 쥔다고 쥐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새 모래처럼 손가락을 빠져나가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러니 사도는 지금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는데 그렇게는 어디에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도 이어서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함이 없다는 말은 정해놓은 것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사 하는 일마다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한가? 두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그저 언제나 서성거리기만 할 뿐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기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배워왔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기만 했을 뿐 우리는 삶에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결정을 미루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생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는 말씀은, 우리와 나누려고 하시는 말씀은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같은 정도의 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함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신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곧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교제의 상대로,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자, 그런 분 앞에 어울리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자,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분과 나눌 이야기는 용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렇게 애정을 쏟으시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는 누구인지, 그런 진지한 대화가 이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이죠. 의심 없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랑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죠. 바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낀다고 할 때 우리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절대 저 사람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저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어울리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실망만 안겨주지 않겠다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하나님께 스스로 그 품으로 우리 온 존재를 걸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사랑에 어울리는 반응,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 모든 일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시련이 몰아칠 때면 우리는 이 일로 내가 달아 없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버텨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은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린 지혜가 부족해 자주 의욕에 휩싸이며 나는 안 되는 인생이로구나, 이 삶은 저주받은 것이 아닐까 하고 내 마음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일 때면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욕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아니다, 내 인생은 되는 인생이다. 이 모든 시련은 결국 나를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일은 결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내 인생은 힘있게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을 우리는 인내로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함께 구하길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버틸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쪼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펼쳐진 이 삶은 저주의 현장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오늘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빛나는 목적지에 이르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